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한 교훈.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은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만나긴 했어요. 어떤 분은 카카오톡 안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상담하는데 이분이 카카오톡을 안 쓰시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카카오는 원래 그 2006년에 그 아이윌랩이라는 회사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처음부터 이 카카오톡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 아이윌랩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는 이제 웹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부루닷컴이라는 그 소셜 북마킹 서비스, 뭔지 모르겠어요. 북마크 서비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가 적어서 3개월 만에 이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는 위지아라는 소셜 랭킹 서비스를 이제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이제 실패하고 이제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난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론칭이 돼요. 그때 이제 아이폰이 이제 처음 론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실패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근데 아이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탄생한 게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우리 지금 메신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전 국민의 약 95%가 이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이걸 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안에 무슨 카카오 택시도 있고 카카오 맵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쓰진 않지만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 열 몇 개, 20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한국 분들은 다 이게 활용을 하시나 봐요. 이 카카오는 20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2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5조 원대 회사예요. 10년 만에 5조 원대의 큰 대기업을 이룬 겁니다.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재계서열 39위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나라 재계서열 39위에 물론 이제 뭐 다른 회사랑 이제 병합하고 막 통합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다음 우리가 포털 사이트 다음 있죠. 저도 아직 쓰고 있는데 그 포털 사이트 다음도 막 병합하고 뭐 이것저것 막 그 이제 병합해가서 해서 지금 5조 원대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재계서열도 39위에 해당하는 아주 탄탄한 그런 기업이 됐어요. 10년 걸렸어요. 딱 10년 걸렸어요. 카카오의 중흥기를 이끈 이서구라는 분이 계세요. 대표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의 인터뷰 유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서비스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완벽한 거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서비스 자체가 없다. 이걸 실패를 통해 배웠대요. 완벽한 게 없구나. 일단 카톡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업데이트 했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뭐 필요하다, 그걸 계속 업데이트. 그것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다. 그전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실패하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막 이러니까 실패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를 그 순간순간 계속 방영을 한 거예요.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거기 이제 반영을 해 나간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할까봐 생각만 하고 주저주저 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실패할지라도 거기서 또 다른 걸 배우고, 그것을 보완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 계속 나갔던 것이 이 카카오톡의 이 성공의 원인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카카오 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용자가 원했던 기능들이에요. 사용자가 쓰다 보니까 이거 불편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추가해버리고 사용자들이 쓰다가 이런 것 좀 필요한데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추가해버리고 이걸 발빠르게 빨리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카카오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기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고객들이 만든 거래요.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해주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이 과거의 실패에서 얻은 그 교훈을 이렇게 적용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카카오톡도 결국은 그 필요에 따라서 고객들의 필요가 뭔가, 이 국민들의 필요가 뭔가, 이 메신저를 쓰게 되니까 여기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빨리빨리 정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 이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이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부 땅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기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 내가 하려고 그러면 또 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또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정말 필요한데 뭔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뭔가 좀 자꾸 이게 늦어져. 뭔가 좀 이 업데이트가 늦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답답함을 느껴.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내가 그 서비스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 서비스 사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폰 고장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칠 데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기사가 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퀵으로 쫙 가가지고 싹 받아오고 막탄까지 가서 받아오고 아 그러니까 막탄까지 우리 집사님 소문이 나가지고 막탄에 가서 악탄에서도 오고 심지어 보홀에서도 온대요. 보홀에서도 고치려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필요야 필요. 이 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필요를 우리 집사님이 건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있는 아 막탄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 오토바이 기사 하나 그냥 고용해가지고 그냥 퀵으로 그냥 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다 해소해주니까 아니 세부에 이런 서비스가 다 있어 이랬대요. 세부에 이런 서비스가 다 있어 이랬대요. 그것만 돼도 벌써 반은 된 거예요. 반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찾게 돼 있어요 또. 왜냐하면 막탄에서도 고장나면 아우 거기 퀵으로 다 해줘. 그날에서 그날 빨리 와. 두 시간 만에 와. 뭐 이렇게 되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필요입니다. 필요. 지금 카카오톡이 잘했던 게 그 국민들의 필요를 즉각 대처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것도 10년 만에 재개설 39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부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 세부 사람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잘 몰라요. 회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기도하다가 찾으면 그래서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면서 업데이트해주고 서비스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지혜를 받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정민혜 집사님도 아멘 하셨으니까 사업을 여기서 아멘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여리고 성과의 성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이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른 실패는 가나안 전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이 되었어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거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것,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 실패가 약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실패가 없는 게 더 위험해요. 어려움이 없는 게, 고난이 없는 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약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약이에요. 오늘 본문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큰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것도 이 빌탓길 구릉지에서 이중 성벽으로 있는 성벽이 두 개. 경사진 구릉지에 이 성을 지었어요. 여리고 성은 경사진대에 지었는데 이거 치고 올라가려면 막 올라가자고 힘들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려면. 근데 성벽 첫 번째가 성벽이 단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혹시 문제가 생겨도 두 번째 성벽에서 또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어서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이거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돌 하나 훅 굴려버리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 일부러 그런 데다 지은 거야. 경사진 곳에서 일부러 지은 거예요. 정복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을 했어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갑자기 성벽이 확 무너지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와 함께 갑자기 성이 와르르 지진이 난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그 지진이 그 타이밍에 났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손쉽게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 전투였던 이 아이성 전투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7장에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싸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성도 사실은 이 산에 있어요. 산에 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이 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범죄자였던 이 아간과 그의 집을 처형하는 장면이 7장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로 인해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출전케 합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3천 명만 출전시켰다가 크게 패했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 인원의 10배 이르는 3만 명을 출전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은 이 성에 뭐 터만 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런 능선, 저런 뭐 산 능선에 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저 밑에 저쪽 어디에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구름지에 저 능선에 따라 성이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작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1차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3천 명만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그리고 2차 때는 3만 명을 출전시키고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은 1차전과 같이 북동쪽에서 공격하도록 했고, 그리고 5천 명은 어떻게 했어요? 매복해 있었습니다. 서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아이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병, 여기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병은 5천 명이 이쪽 경사진도 쪽에 이제 5천 명이 이제 매복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길이 보이, 도로가 나 있는 게 보이죠, 현재는. 자, 여기는 베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매복은 여기 5천 명이 여기 매복해 있고 나머지 2만 5천에서 아마도 3만, 이 학자마다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2만 5천에서 3만 명이 이 북쪽에서, 북동쪽이죠, 북동쪽. 북동쪽에서 치고 내려오는데, 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투도 열로 올라왔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막 비탈길로 내려가면서 쳤던 거예요. 그게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매복조는 여기 숨어 있다가 5천 명인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이제 이 성을 먼저 정복해버리려고 이런 전략을 짠 거죠. 이전처럼 똑같이 아이성 전투가 시작됐어요.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산비탈길을 우르르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전처럼 용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은 1차전 때처럼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자, 유인하기 위해서 후퇴하던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단창을 딱 들어요. 단창을 들으니까 그 아이성을 딱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서쪽에 있었다,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서쪽에 매복하고 있었던 5천명의 군사가 그 활짝 열려있는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쉽게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8장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뒤쫓던 아이성 군사들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네 성이 불타고 있잖아요. 확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성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는 무슨 돌로 졌겠어요? 나무로 지은 집이 많았겠죠. 확 얼마나 잘 탔겠어요. 거짓으로 후퇴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고, 이미 아이성을 점령했던 5천 명의 이 매복조 역시 아이성에서 빠져나와서 비탈길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아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사람들은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배 쓰라린 경험을 맛봤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이성 전투 1차전, 2차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전에서는 큰 패배를 맛봤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른 점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성경을 조금 보시는 분들은 좀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발견하셨나요? 혹시? 3,000명과 3만명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김민교 집사님, 왜 저를 자꾸, 왜 답을 자꾸 보시려고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 아시는 분? 혹시? 전화 온 분 빨리 전화 밖에 나가서 받으시든지 계속 급한 전화 빨리 받으세요. 자, 첫 번째 전쟁은 7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7장에서는요, 여러분 7장 어디에서를 봐도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 라든가 뭐 그 일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든가 지시하셨다든가 어떤 전략을 주셨다라든가 허락하셨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셨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 보내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응답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아, 여기는 한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도 실수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수했어요. 그랬다가 그들은 크게 패전했죠.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땅바닥에 막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더라고요. 땅바닥에 확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중에 제일 뜨겁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신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아직 뭔가 통장에 잔고가 남은 거예요.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남은 거예요. 기댈 만한 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완전히 죽잖아요. 나에 대해서 완전 포기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기들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전투였어요. 7장이에요. 야,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1절, 오늘 성경 구절 두 개를 찾았어요. 1절과 18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1대1에서 QT 배우신 분들 제가 반복되는 단어 찾아도 그거 반은 다 한 거라 그랬잖아요. 반복되는 단어만 찾아도 굉장한 발견인 거예요. 여러분, 1절과 1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뭔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7장에는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8장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뜻에 따라서 그것을 듣고 진행된 전쟁이었던 거예요. 1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도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18절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창을 들어라 그러면 이제 매복조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었던 거예요. 전략까지도 하나님께 받았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고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이 시작되고 3주간 동안 새해를 특별기도회를 했던 거는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되죠. 신년에 다 힘들고 바쁜데.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자는 거예요. 어찌했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가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 네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실력과 자기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이것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십시오. 이제껏 하나님 없이 내가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겸손하라. 다시 한번 시작. 변함없이 겸손하라. 사람은 겸손하면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교만하면 지금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큰 성을 거두고 있다도 하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했을 때에도, 크게 성공했을 때에도, 또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가 돼도, 경력이 쌓여도,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좀 안다라는 게 나를 넘어뜨려요. 내가 좀 경험이 많다라는 게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울 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뭐 시골스럽고 또 아무리 촌스럽고 말이 어눌하고 뭐 사투리를 쓰고 막 이래도 그분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분한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을 우리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할아버지인데, 저분은 뭐 사투리가 심한데, 저분은 참 어떻게 말이 저렇게 어눌할까. 아유, 나도 저건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소망이 없어요. 그분이 100마디를 해요. 근데 100마디 중에 한마디에서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한마디에서 은혜 받는 분은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백마디를 해요. 백마디를 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설교 스피치가 어떻든지, 또 그분이 뭐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그분이 뭐 좋은 신학교를 나왔든 하든, 박사학위가 있든 없든, 그분이 백마디를 해요. 백마디를 하는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의 입술 속에서 백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그래요, 99마디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걸 찾는 분은요, 받는 분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든 다 배울 게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어린아이, 제가 전에 우리 이하랑 얘기 한번 했었던 적 있잖아요. 집사님, 하랑이가 저 안에 안 들어가더라고. 저 유아실에. 그 왜 안 들어가냐면 저기 36개월 이하만 들어가라고 돼 있거든요. 하랑이가 고부 들어가고, 우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애들은 여기서 막 놀고 있는데 여기서 못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하랑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생겼구나. 여자친구들이. 그래요. 못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랑아 왜 안 들어? 너도 들어가. 저 제가 만들어 놓고서 36개월 그거 제가 만들어 놓고서 너도 들어가. 그랬더니 여기 36개월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아이 괜찮아 들어가게.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내가 걔를 되게 감동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이게 참 많이 좀 변질돼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선을 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나 봐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하랑 이하는 여러분 이하랑의 도덕 수준 이하는 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를.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목사가 그 어린아이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아 그래, 우리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게 살아야 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막 여기서 애들 막 떠들고 노는데 죽겠는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든 배울 게 다 있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항상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초신자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히려 집사님들이 문제예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죠 집사님. 너무 많이 알아. 지금 제가 설교해도 우리 박 집사님은 아 그 다음 거 요거 얘기하시겠지 뭐 이 정도까지 되실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 목사도 사실 초신자한테 배우는 게 있거든요. 배울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배울 게 있고. 제가 청소년 나이 때는 저 자리에 앉아있질 못했어요. 노느라 저기 못 있었어요. 쟤네들 저기 뒤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엄청 훌륭한 아이들이고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어요. 예? 니네들이 아멘해야지 엄마들이 아멘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저는 저 나이 때 저 자리에 없었습니다. 금요기도에 왜 나가요 제가. 물론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지만. 그런데 저 아주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배울 게 있어요. 정말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높이시고 아무리 큰 성공을 주고 아무리 승리케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나중에 김치 공장 크게 하면, 보통 큰 게 아니잖아 이게. 크게 하면이 아니라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역시 내가 솜씨가 있지. 근데 전에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 김치를 왜 먹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장금이요. 맛을 잃으셨어. 입맛을 잃으셨어. 우리가 먹기에는 엄청 맛있는데 우리 권사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 겸손하신 거죠. 겸손하신 거죠. 그리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 그래야 돼요. 지금 권사님 김치 가게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지면 변함없이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 제가 그래서 가끔 신방하다가 비전을 던지고 막 비전을 선포하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거야. 잘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잘 되거든 저 잊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꼭 얘기하거든요. 저 잊지 말아달라고 꼭 얘기하거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되면 잊어버려요 저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는 얘기 속에는 여러분 지금 이 절박함과 이 낮아짐과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한 번에 무너져요. 모래성 같아, 모래성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자, 여호수아가 지난번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번엔 1차전 때 10배에 이르는 3만 명의 군사를 출전시켰어요. 여리고 성의 큰 승리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떠 있었어요. 그들은 교만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아유 뭐 저까지 여리고성 같은 이중성벽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3,000명이면 돼. 여러분 근데 만만한 숫자가 이 3,000명 가지고는 안 될 숫자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에 남자와 여자가 12,000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12,000명. 그럼 3,000명이랑 좀 부족하잖아요. 좀 더 있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첫 번째 너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바라지도 마세요. 단계별로 가는 게 좋아요. 단계별로. 이번 달에는 만 페소 팔고 다음 달에는 2만 페소 팔고 다음 달에는 3만 페소 팔고 이게 좋지. 한 번부터 처음부터 잘 돼봐요. 아우 내가 잘났구나 처음부터. 나는 원래 잘났어. 이러고 있는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시련이 오히려 좋아요. 고난 받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 갖게 됐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크게 높아지고 성공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개척교회 때 겸손하고 늘 그렇게 겸손한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켜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 제왕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간혹 보이지 않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늘 겸손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은요 그 승리 그 성공 오래 이어져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폐망으로 달려가는 기차에 올라탄 거랑 똑같아요. 때문에 이 승리와 성공이 오래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세요. 항상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의하면 아이성에 거주했던 사람은 남녀가 1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용사 3만 명까지는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12,000명이에요. 당시에는 여자가 더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남자들은요 부족과 부족 간의 전투가 많았고 그리고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됐었고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녀 합쳐서 12,000명이면 남자가 한 3,000명 됐을 수 있어요.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 숫자 계산해서 3,000명으로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만 2천 명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2차전 때 3만 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3만 명이면 많죠. 남자가 3천 명에서 예를 들어서 5천 명이라고 쳐요. 3만 명이면 몇 배잖아요. 그래도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만큼까지는 필요 없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우리 자전거 타는 분들이 언덕을 오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를 때마다 힘들다고. 오를 때마다 이게 뭐 매일 타면 좀 덜 힘들 텐데 일주일에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이러니까 이게 근육이 붙다가 없어지고 근육이 붙다가 없어지고 이래서 그럴까 봐요. 바빠서 다들 빨리 많이 못 타서. 근데 언덕을 오를 때마다 느끼는 건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늘 힘들고 어려운데 사실은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거기에 하나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해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것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순간순간 주어진 환경과 또 미션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 아이 사람들, 자 6절 말씀 우리 봐야 되겠네요. 6절 말씀 묻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그들은 1차전의 승리에 고무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성문까지 활짝 열어놨어요.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뒤쫓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겁주고 쫓아내고 이겨서 다시 성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문을 닫아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남편 전쟁에 나가서 애기 엄마가 애기 없고 와가지고 그냥 배웅 나가고 그 애들 성문 앞에서 그냥 뛰어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문은 활짝 열려있고 이스라엘 백성 확 도망가고 있고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교만한 거죠. 교만했던 거예요. 결국 이 교만했던 아이성 사람들이 패망한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2019년을 우리가 풀로 승리하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쓴 이 데일 카네기는 이 교사와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이런 걸 꼭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좀 읽어보시고 이제 회사에서 뭘 맡고 있다 이런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분이 성경에서 소스를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인간관계 읽을 보면요 성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쭉쭉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만든 건데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 또 실패합니다. 반면에 실패 중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사람은 또 다른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돼요. 뭔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절은 기회다. 좌절은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이다. 좌절이 기회라는 거예요. 실패가 기회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삶에는 승리와 성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 순간들을 분명 맞을 겁니다. 회사에서 또 여러분 사업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들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이후에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하게 돼요. 실패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지? 반복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사람은 그런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젠 더 이상 너 자신만 의지하지 말라. 이제 철저하게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라. 응답받고 시작하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 예수 이름 앞세우고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실패를 통한 교훈 두 가지 나눴어요. 한번 같이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 변함없이 겸손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아이성과 여리고 아이성의 1차전 2차전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7장에서는 정말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냥 했는데 그게 우리 모습 같아. 경험 있다고, 조금 안다고, 능력 있다고, 아 그거 많이 해본 거라고, 자본이 좀 받쳐준다고, 믿을 구석이 있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냥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 듣고 결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공 모래성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변함없이 겸손하세요. 항상 겸손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겸손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도 겸손하세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1년여 전에 암에 걸렸었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선고를 받으니까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교회 겨우 새성전하고 이제 교회 겨우 이제 겨우 이제 즐겁게 목회할 이제 준비가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대로 내가 혹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껴요. 지금까지 내 생명을 붙들고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어느 순간 집안이 파산하고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비록 겨우겨우 먹고 살 거 주시고 겨우겨우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 사람 자기 잘난 맛에 그러다가 어느 날 픽 쓰러져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귀를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겸손하시고 낮아지고 항상 겸손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성공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2019년이 바로 그런 놀라운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드릴 텐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에요. 내 능력으로 일할 뿐이에요. 배터리 방전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본 다 떨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더 크게 이루세요. 내 기도보다 내 생각보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 그 구절에 근거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자주 불러보는 찬양은 아니지만 이 찬양 우리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들 하시기